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오늘이 종교개혁주의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날입니다. 비성경적 전통 및 행위를 중시하던 로마 천주교에 반하여 루터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게 되는 구원의 복음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를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수많은 책과 성경적 가르침을 담은 설교집을 출간했을 뿐 아니라 성경적 주제들을 기반으로 많은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들은 오늘까지도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구심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의거한 것으로 인생의 두 가지 길이입니다. 시편 1장은 흥미롭고도 실질적인 시편으로 전체 시편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열어 살펴보시면 이 시편의 앞머리에는 어떠한 표제나 제목도 없는 것을 보실 텐데요. 이 1장에 대해서는 그 영감을 받은 저자가 다윗 왕이라고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 1장과 솔로몬이 대표 저자인 잠언 간에는 유사성이 있기도 해서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시로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 전체를 대표해 소개하는 의미에서 이 1장을 영감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편 1장은 히브리어로 된 신성한 기절들의 놀라운 고대의 편집본을 훌륭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 중첫 번째로서 그 주제는 매우 간단하고 일반적이고 기본이 되며 또 명확한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를 쉽게 정의 가능한 두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종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가지 길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그두 길은 올바른 길 혹은 잘못된 길이며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 혹은 어리석고 악하고 부정한 길입니다. 시편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함으로 기쁨과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소개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임하게 될 확실하고 궁극적인 영원한 멸망에 관해서도 경고합니다. 즉, 1장은 의로운 자가 맞게 될 결과와 축복과 더불어서 악하고 부정한 자의 비참한 최후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사람의 영적 삶을 부정적 또 긍정적으로도 그리고 상징적이고도 또 실질적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서론이 되는 이 1장은 뒤따라 나오는 나머지 시편들의 내용인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에 관한 요약으로 사실 나머지 모든 성경 말씀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1장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진정한 갈급함을 지닌 개개인 모두는 반드시 의로움이라는 특징을 지닌 것과 죄인들은 이러한 진실한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 1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 대조되는 양갈래 길의 개념을 가장 분명하고도 잘 전개해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지혜의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후기 성경 주석가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 시를 모든 지혜의 시편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또 라틴어 성경 정본의 번역자인 제롬은 시편 1장을 성령의 서문이라고 이름 붙였고 설교의 한 표절로 알려진 찰스 하던 스펄전도 그것을 시편 서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편에 대한 찰스 하던 스펄전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치고 죄인의 확실한 멸망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갈망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이 시편 1장은 어떤 면에서 시편 전체가 한편의 신성한 설교문이 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고 그 교훈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편은 따로 제목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인생의 두 가지 길이라고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정했는데 이는 다른 많은 설교자분들께서도 동일하게 채택하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과 크게 세 가지 면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 두 가지 길의 요약, 악한 길과 의로운 길이며 둘째, 두 길의 모습에 대한 각각의 묘사, 열매 맺음과 열매 없음이고 셋째, 두 길의 결말,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두 가지 길의 요약, 즉 악한 길과 의로운 길에 대해서입니다. 시편 1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은 복 있는 이라는 말로 의인에 대한 묘사를 시작합니다. 사실 전체 시편이 복 있는 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사용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는 아주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 이는 시편을 포함한 구약 및 신약, 즉 전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과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blessed로 매우 행복한, 기쁜, 승인된, 성취된 등의 뜻입니다. 저는 히브리 언어를 잘 모르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복 있는에 해당하는 원문의 자리에는 복수형 명사가 쓰였는데 그 단어는 찬양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에 따르면 이 복수형의 단어는 여러 축복들을 의미하거나 혹은 아주 강력한 축복들을 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 시편 1장 1절은 그러한 자의 축복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절은 경건한 사람, 즉 의인에 대한 묘사로 시작될 뿐 아니라 의인이 아닌 자, 즉 악인에 대한 묘사도 제공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에서 보듯이 말이죠. 이에 쓰인 동사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는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악인들의 부패한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의인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사람들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은 악하고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즉각적으로 악인의 묘사를 등장시킨 것이 어쩌면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모릅니다. 특히 악한 자의 길에 대한 묘사가 이후 4절과 5절에 다시 설명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로 복 있는 자인 우리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로 처음부터 명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한 자들인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 삶을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서로를 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네 아무도 자동으로 죄가 없어지거나 의롭게 되거나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시편 51장 5절이 이를 보여줍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즉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복 있는 개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과 꾀를 따르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들과 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행동을 묵과하지 않고 대신에 참된 신자는 의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1절 처음부터 인생의 두 가지 길의 가르침을 소개함으로써 그에 곧바로 닿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인의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알기 위해 4절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우리에게 바로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시편 기자는 의로움, 즉 거룩함에 관한 어떤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룩함이 드러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며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1절에서 이 거룩함이 복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나와있습니다. 1절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특징은 대꾸법의 개념입니다. 대꾸법이란 두 개의 혹은 이 그 이상의 연결된 행렬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1절에는 세 개의 연결된 행렬이 있으며 각 행렬에는 병렬식으로 배치된 세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 따르고, 서고, 앉고. 둘째, 꾀, 길, 자리. 셋째, 악인들,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인들 혹은 죄인들의 길이 나쁜 것에서 점점 더 나쁜 것을 향하여 하향곡선을 긋는 것을 봅니다. 찰사도 스프러전이 이에 관해 말한 것을 주목하고 그가 이 용어들을 어떻게 평행하게 연결시켰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될 때 그들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경솔하고 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꾀를 별 생각 없이 단순히 따를 뿐이다. 이때의 악은 습관이라기보다는 실제적 이익을 채우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후에 그들은 악에 익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공공연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상태로 혼자 남겨지게 될 경우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선생이 되고 유혹에 빠뜨리는 자가 되며 따라서 그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스펄전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불순종하며 죄 안에 거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우리는 죄에 둔감해지고 나쁜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진행해 사악한 늪지대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불러올 악한 활동에 참여하고 또 몰두하게 됩니다. 1절은 악하거나 부정한 자의 생활 방식을 묘사할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의 방식이 맺게 되는 열매와 더불어서 그 삶의 결국이 파멸인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죄인들의 생활 방식이 멋지고 대단하고 만족을 주고 또 설레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들은 낭만과 공허와 좌절로 가속화하는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미래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떠합니까? 의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흥미롭게도 거룩한 자 혹은 의인의 길에 대해 그가 악인의 길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 묘사되었지만 의인은 그의 교제에 관한 것이 아닌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에 담긴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뜻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뜻은 의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것을즐기고또나누는사람임을의미합니다뿐만아니라즐거워함은의인이하나님과그분의아들곧우리주예수그리스도에대해더많이알고자하고그분과같이되기를소망함을뜻합니다그리고그는그의줄법을주야로묵상합니다그의뜻과마음의중심은주님을향해있습니다그가하는모든것은주님을위함입니다그러한자는빌립보서4장8절에서사도바울이말한대로행할것입니다빌립보서4장8절을함께보시고함께읽어보겠습니다빌립보서4장8절말씀입니다끝으로형제들아무엇에든지참되며무엇에든지경건하며무엇에든지오르며무엇에든지정결하며무엇에든지사랑받을만하며무엇에든지칭찬받을만하며무슨덕이있든지무슨기림이있든지이것들을생각하라아멘우리가하나님의율법을즐거워한다면바로이것이우리가해야하는일입니다우리는참되고경건하며옳고정결하고사랑받을만하고칭찬받을만한것들을생각해야합니다존 R. W. 스튜어트는이즐거움이바로거듭남의신호라고했습니다왜냐하면죄악된마음은하나님과대립되기때문입니다그마음은하나님의율법에순종하지않으며그렇게될수도없습니다하지만우리안에서성령님이우리를회심하게하신결과로의인인우리는하나님의율법이그의뜻을우리에게전달하는것임을잘알기에그것을사랑할수있게됩니다의인은하나님의율법이엄격하다고반발하지않고전심을들여이를수용하고받들고그안에서즐거워하며묵상하고열중하고이를주야로지속합니다우리주예수님께서도그의지상사역동안에이양갈래길의교리에관해가르치셨습니다우리주님께서는산상수훈설교의결론에닿는시점에서일련의대조로이를설명하셨습니다두문과두길두나무와두가지종류의열매들두집과그토대들이그것입니다우리주예수님께서는마태복음7장13절14절을통해두종류의문과그두종류의길에대해설명하셨습니다좁은문으로들어가라멸망하러인도하는문은크고그길이넓어그리로들어가는자가많고생명으로인도하는문은좁고길이협착하여찾는자가적음이라아멘우리주님은우리에게영원한생명으로인도하는길은그문이좁고길이협착하여찾는자가적다고말씀하셨습니다반면크고그길이넓은물은영원한멸망으로인도하지만그리로들어가는자가많을것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아주많은자가그큰문을선택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또우리주님께서는마태복음7장18절에서20절을통해두종류의나무와그각각의열매들에대한대조를사용하셨습니다이와같이좋은나무마다아름다운열매를맺고못된나무가나쁜열매를맺나니좋은나무가나쁜열매를맺을수없고못된나무가아름다운열매를맺을수없느니라아름다운열매를맺지아니하는나무마다찍혀불에던져지느니라이러므로그들의열매로그들을알리라아멘그누구도성도이면서동시에죄인일수는없습니다좋은나무는선한마음을의미하고좋은열매는거룩한삶과훌륭한인격을뜻합니다반면못된나무는악한마음을의미하고나쁜열매는악한삶과부도덕한인격을뜻합니다좋은나무는나쁜열매를맺지못할것이고나쁜열매는좋은열매를맺지않을것입니다이는정원사들과가수원일을종사하는분들누구나너무나잘알고있는사실입니다또우리예수님은마태복음7장24절27절에서새로운지혜로운의인과어리석은악인의차이점을알려주십니다마태복음7장24절에서27절말씀함께읽어보시겠습니다마태복음7장24절에서27절말씀입니다그러므로누구든지나의말을듣고행하는자는그집을반석위에지은지혜로운사람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맞은 토대는 바로 그의 말씀이며 이는 단지 그것들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또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한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기초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자입니까? 혹은 행하는 자입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 둘 다 되도록 명받았습니다. 많은 설교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올 뿐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우리는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의인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이신 그의 말씀에서 그를 찾고 그와 그의 율법에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무리는 악인들, 즉 죄의 길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고 지옥을 파멸로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및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평강과 화합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 두 삶의 길 중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함으로 우리가 이 둘 중 어느 곳에 속한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서로 반대되는 두 길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의인은 어떠하고 또 악인은 어떠한 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길의 모습에 대한 각각의 묘사, 열매 맺음과 열매 없음인데 먼저 시편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대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에는 얼마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교리에서 발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다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 즉 타인을 경멸하고 업신 여기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있는 복입니다. 존 R.W. 스토스에 의하면 시편 기자는 이것이 상이 아니라 그러한 특정한 삶의 방식을 삶이 살게 됨에 따라 따라오게 되는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두 대조적 무리를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는 풍성의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의인에 대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묘사하는데 3절에서 그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의인은 열매를 보여줍니다. 의인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뿌리를 통해 풍부한 시냇물과 토양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여호와의 율법에서 자신의 영적 양식을 얻습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 이 귀절에서는 주의 율법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무와 그 뿌리 주변의 땅이 마르거나 불모지가 되거나 뜨거운 태양 아래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시냇가 근처에 심겨진 이 나무는 그럴수록 더 깊숙이 뿌리를 토양 안으로 뻗어서 자양분이 되는 물과 영양분의 원천에 닿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의 생명과 건강은 지속적이고 풍부한 물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는 자라고 성숙하고 번성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시냇가 근처에 심어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와 같다면 우리의 철을 따라 우리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이 끊임없는 물 공급에 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인의 영적 삶은 풍부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좋은 길에 따르면 의인은 의 열매와 성령의 은혜와 선행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는 좋은 열매를 맺고 인자하며 선행을 행할 것입니다. 그 의인의 잎과 나무와 열매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푸르고 생기 있고 건강해서 성도들을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극심한 박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은 참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의인은 주님으로부터 수액과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는 그 안에 붙어 있고 뿌리 내리고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의인에 관한 한 가지 묘사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입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나무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무는 물의 공급을 통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변성합니다. 여기서 이 번영이 꼭 현세의 한시적인 물질적 번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나무는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어 변성합니다. 물의 공급이 나무의 즉각적인 성장 혹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니듯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을 즉각적으로 성숙시키고 이어서 곧바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번영은 사실 보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나무가 세찬 바람, 산불, 가뭄 및 그 외 역경들을 이겨내듯 의인은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나 성숙하게 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거룩한 성품을 이루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룩한가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가요?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열매 맺으며 타인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이 나무 이미지에 이어 시편 기자는 4절과 5절에서는 겨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듯이 악인의 속성과 그의 결국이 의인의 나무 이미지와 달리 겨의 이미지에 비유되어 차별화되어 나타납니다. 시편 기자는 겨를 통해서 악인들, 즉 부정한 자들 가리킵니다. 겨는 다 익은 곡식을 감싸고 있는 마른 껍질 혹은 그 잎사귀 모양의 껍질입니다. 이는 곡물 수확기 타작 마당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타작 마당은 언덕에 위치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수확한 곡식을 노출시키기 위해 언덕 위에 자리 잡는 것이지요. 수확된 곡식은 타작 마당으로 옮겨진 뒤 동물 혹은 타작 도구를 사용해 부서집니다. 그 후 그 곡식 더미는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높이 올려지고 바람은 무거운 곡물 알갱이는 남겨둔 채 가벼운 곡식 껍질인 겨들은 공중으로 흩어버립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 무게로 타작 마당에 떨어진 곡물 알갱이들만 모아 걷어들입니다. 반면 겨들은 가벼워서 바람에 의해 날아가 버리거나 땅에 남아 흩어진 겨들은 한데 모여져 불태워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이 바로 악하고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세 가지 면에서 겨와 닮았습니다. 첫째, 겨는 나무와 달리 생명력이 없습니다. 물을 주어도 겨는 자라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도 악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물은 오직 겨를 적게 할 수 있을 뿐 수분이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둘째로 겨는 나무와 달리 무가치합니다. 나무가 있는 땅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높은데 특별히 나무가 귀한 이스라엘과 같은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키가 크고 부피가 큰 나무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들은 강풍의 힘을 늦추고 그늘을 제공하고 주변 온도를 낮추며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낮에는 산소를 생산하며 또 열매 맺습니다. 반면에 겨는 가볍고 쓸모없는 정말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유용한 기능도 없고 따라서 겨는 허비되고 공허하며 목적도 쓸모도 없는 열매 없는 삶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한 행동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셋째, 겨는 나무와 정반대의 종말을 가졌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겨에 대한 묘사를 통해 악인들의 심판은 그들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것과 연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도 겨가 바람에 날려간다고 했는데 이는 제거됨을 뜻합니다. 그런데 5절에는 그 제거되는 방식에 대해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고 묘사됩니다. 이 제거됨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의 진노를 견디지 못할 것이고 둘째,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서 제외될 것이고 셋째, 의인들과의 교제에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서 죄인들을 제외시킨 많은 신성한 심판의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로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의 리더십에 간역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6장 24절에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그 뒤 주님께서는 땅을 열어 고라, 다단, 아비람 및 그들의 가족까지 산채로 삼기게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의 모세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한 심판을 회중에서부터 제거되는 것과도 연관지어 이해했는데 즉 교제와 예배에서 그 특정인들이 제외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에도 부정한 자로 분류되어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것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서도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불어 신약 성경에서도 믿는 자의 삶에서 심지어 책망받은 뒤에도 고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는 자에게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은 적어도 한동안 교회에서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게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죽었습니다. 죄는 믿는 이들의 회중으로부터 분리되어짐으로써 심판받습니다. 불신자들, 악인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우리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불과 영원한 멸망이 이 악하고 부정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고 또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악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악하고 부정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 원하거나 경력과 성공에 있어 진보를 이루기 원한다면 죄의 지름길을 택해서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야만 하고 우리가 기분 좋을 대로 하고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머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절대 진리란 없다고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선교를 비롯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은 시간과 돈 낭비라고 말하지요. 그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우리 자신의 명성을 얻는데 그 모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재미와 만족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 거짓말입니다.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은 어떤 만족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그들의 생각 파티에 참석하기 원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 할 때 우리와 함께 운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사실 우리에게 친절한 자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들에 관해 경고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을 읽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 말한 말을 새겨보십시오. 참 하나님을 숭배하는 대신 그들은 우상을 지어 그것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여기에는 돈, 명예, 정욕도 포함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하와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녀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그녀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도요. 그런데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 그녀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열렸습니까? 네, 그녀의 눈은 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녀는 사단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그 남편인 아담은 영적 진리에 눈이 멀었고 하와가 진실로 여기고서 따랐던 그 거짓말은 뒤에 오는 다음 세대에 저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우리가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이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세상이거짓으로우리를미혹해참하나님과의로운삶으로부터우리를세상쪽으로끌어당기려할때이를좇아서는안됩니다우리는본문에나오는악인들과같아서는절대안됩니다본문1절에서5절은열매맺는의인들과열매없는악인들사이에몇가지매우중요한차이점들에대해묘사했습니다그리고6절은의인들이악인들의최후결과에대해묘사합니다이는오늘우리가마지막으로살펴볼점입니다저와함께6절을읽으시겠습니다무릇의인들의길은여호와께서인정하시나악인들의길은망하리로다이6절은의인들과악인들모두에게합당한결론을주고있습니다그것은의인들과악인들두무리의최후에대해극명한대조로나누어그결말을강조합니다이는두무리의마지막을보여주는것입니다6절을주의깊게보십시오6절은주님께서의인들을아시고악인들을심판하신다고선포하지않았고오히려그것은무릇의인들의길은여호와께서인정하시나악인들의길은망하리로다고했습니다즉강조되는점은그사람들이아닌그두가지길입니다사람은한가지결정으로인해축복받거나혹은심판받는것입니다그들이걷기로선택한길말이죠그리고오직양갈래길이있을뿐제3의길은없는것을우리가이미알고있습니다우리는이길아니면저길에있는것이지두길모두에있을수없습니다어떤심판이내려지든지간에그것은악인들의길을선택한결에따른것입니다또어떤복이임하든지간에그것또한의로운길을걷기로선택한결과에따른것입니다이제좀더자세히6절의전반부를생각해보겠습니다무릇의인들의길은여호와께서인정하시나이말이무슨뜻입니까무릇의인들의길은여호와께서인정하시나주하나님은위대한재판관이십니다그는전능하시고전지하신하나님이십니다그는그분께속한자들을잘알고있습니다물론그는자신의백성이아닌자들도알고있습니다디모데후서2장19절은말씀합니다그러나하나님의견고한터는섰으니인침이있어일러쓰되주께서자기백성을아신다하며또주의이름을부르는자마다불의에서떠날지어다하였느니라아멘여기서특별히주께서자기백성을다아신다하신부분을주의깊게보십시오오직하나님만이누가구원받은자인지알고계십니다오로지하나님께서택하시고봉인하시고승인하시고또사랑하시는그자들만그위대한결정이내려진심판의날에견고히설수있게될것입니다그런데길은하나님과그분의아들인주예수그리스도를믿는믿음을포함해신자들의삶전체를일컫는것입니다즉하나님의말씀에대한순종과신실함주변사람들과합당하고올바른관계삶의방식의인으로서의인격을의미합니다의인은예수그리스도를따르고육이아닌영을따라걷는자라고로마서8장이증거합니다19세기장로교알버트바네스목사님은다음과같이말씀했습니다아마도여기에는주님께서는삶의방식의결과즉그것이어디로인도할지의문제까지다알고계신다는의미가담겨있을수있다때문에그분은그들의그러한행위의결향대로의인을합당하게심판하실수있고그들을미래의세상인천국에배상하신다라고요주하나님은의인의길을알고계십니다그들의길은천국으로인도되는길입니다다음으로6절의후반부는악인들에게악인들의길은망하리로다고말씀합니다불에타는교회의모습이악인들에게내려진피할수없는심판을묘사합니다심지어집왕솔로몬도그들에대해잠언14장12절에증언했습니다어떤길은사람이보기에바르나필경은사망의길이니라아멘그저자신이보기에맞는길로걸으며하나님께불순종하는모든사람의최후는사망입니다그것이바로악인들의길입니다왜그렇습니까알버트바네스의말을다시한번인용하면악인들이사는방식혹은가는길은망하게될것이다 그들의 계획, 목적, 소망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그들의 경로는 파멸의 경향이 있다. 종교적 관점에서 그들의 계획 중 어떤 것도 번영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또 어떤 소망도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도 다른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그들은 현세와 다가올 세상 모두에서 의인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6절에 따르면 악인들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길, 즉 악인들, 죄인들, 부정한 자들의 길은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길을 인정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압니다. 또 우리는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압니다. 그렇다면 의인도 또 악인도 아닌 자들은 어떨까요? 세상에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에 서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자인지 아시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당신이 차갑거나 혹은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있거나 혹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가 아니라면 우리는 매몬, 즉 우상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중립적 자세를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옆을 지나는 동안 피 흘리시는 구세주를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손은 그저 바지 주머니에 꽂은 채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자를 그 앞에서 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악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아십니다. 그들의 최후는 천국인 반면에 악인들은 망하고 그들의 최후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시편 1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가지 길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의인들의 복과 악인 및 부정한 자들의 비참함과 최후에 대해서도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의 말씀에서 그를 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법에 순종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악인들은 죄의 길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고 폐망으로 인도됩니다. 시편 기자는 1장에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 의인은 물의 원천 가까이 심겨진 열매 맺는 나무에 그리고 악인은 열매 없고 무가치한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위대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는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명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한 자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까? 만약 우리가 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를 이쪽도 저쪽도 아니신 분들을 포함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께 주 예수님께로 나아오셔서 그를 믿으시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